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4장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없이 죄가 죄인 것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 없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 이 두 관계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당시의 몽학선생인 파이다고고스는 그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주인의 어린아이를 교사에게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하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과도 같고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와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노예인 몽학선생에 비유한 까닭은 율법의 역할이란 우리를 결코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몽학선생이 주인의 자녀를 교사에게 데려다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주인의 어린 자녀가 장성하면 몽학선생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이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죄인인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지불해 주신 속량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20절의 내용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의 신분으로 놀라운 영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의 일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4장 12절에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는 간절한 호소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의미로 왜 이와 같이 간절하게 호소하였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믿기 전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이 갈라디아 성도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이 말은 아그립바 왕이여 당신이 나처럼 죄수의 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처음에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사도라고 하여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과 거리감을 두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모습까지 내려갔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나를 본받을 때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두 언약, 곧 율법 아래 있는 것과 복음 아래 있는 것의 차이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 곧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자유자인 사라의 아들 이삭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앞뒤에 이 범퍼가 있습니다. 범퍼는 차가 이렇게 충돌할 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 범퍼가 충돌하면서 깨어짐으로써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격이 이제 완화되는 그런 장치인 것이죠. 근데 간혹 보면은 이 그 범퍼 앞에 스테인리스 이게 그 쇠로 앞뒤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차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설치했는지 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이제 충돌 시에 범퍼를 만일에 보호하려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범퍼는 보호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상대방의 차와 그 차에 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우리 차에 있는 사람들도 크게 다칠 위험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장차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그 자동차를 타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인 풋볼 경기 사고로 1년에 여러 사람들이 죽고 많은 부상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희생자의 절반이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부딪혀서 대부분 큰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목적이 부상을 막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 때문에 부상을 크게 입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율법도 그와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범죄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은 교인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랍비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지식인들로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약성경을 근거로 논증하였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논리와 언변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미혹되었습니다. 바울은 미혹에 빠진 갈라디아 사람들을 가리켜 21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적나라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겠다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은 일부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하며 신앙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자유와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이삭과 이스마엘에 비유하였습니다. 22절에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종과 자유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 말은 이스마엘의 출생이 자연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갈이 출산할 수 있는 연령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육체를 따라났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연의 법칙, 육체의 법칙대로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유자인 사라에게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출생 과정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육적으로는 육체를 따라 자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말씀, 이 말씀은 한마디로 육체를 따라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자연의 법칙을 따라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사라에게서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역시 종의 신분일 수밖에 없으며 이삭은 그 어머니 사라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여종 하갈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 역시 종인 것처럼 율법으로 난 자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으며 이삭이 자유인 사라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삭 역시 자유인인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의지하며 살려는 자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유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로서 이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에만 의존하며 삽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자연적인 원리들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같이 세상의 일면 밖에는 보지 못하여 드러나는 현상들과 그것을 설명해내는 인과론적인 방법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전능자의 손길을 인식하고 인간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믿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방법에 따라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에 의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여 있는지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을 가리켜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것이 곧 성령을 따라 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초자연적인 출생은 성령을 따라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 역시 이러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혈육을 따라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적으로는 전혀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성령의 역사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아래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사라와 하갈의 경우 두 언약으로 비유를 삼은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여인을 통해 복음과 율법의 분명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 곧 복음과 율법의 비유입니다. 두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하여 모세와 맺은 약속을 가리킵니다. 은혜로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자유케 함을 보장하는 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하여 모세와 맺은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고 한 것은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구원이 아니라 죄악된 상태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갈의 종이었던 것 같이 결국 율법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갈은 종입니다. 하갈은 율법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종의 상징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하갈을 율법을 받은 신의 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종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없는 하갈처럼 율법으로는 자유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율법의 한계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성전이 있고 이곳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던 예수님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아래 있으므로 예루살렘도 종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인 즉 종인 하갈과 자유자 사라가 있었고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 언약과 두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여종 하갈은 옛 언약 율법을 그 아들 이스마엘은 땅 위의 예루살렘을 자유하는 자인 사라는 새 언약인 복음을 그 아들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는 종인 어머니에게서 하나는 자유자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자유하는 자로 복음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자유의 상징입니다.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가리키는 말로서 자유의 상징입니다. 사라와 하갈 이 두 언약의 비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서 자신의 노력을 믿는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을 서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인 동시에 또한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며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동시에 신구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27절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래 바벨론에 의해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약속의 아들 이삭과 그의 무수한 약속의 후손들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율법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것과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구원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지 않고 이삭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스스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주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하고자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29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떼는 날에 이스마엘이 이복 동생인 이삭을 놀렸습니다. 그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박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스마엘이 단순한 의도에서 이삭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삭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을 조롱한 것과 같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의 유업을 이어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난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난 자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 세상의 방법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도 함께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세상과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은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30절에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고 명령입니다. 그들을 쫓아내기 전에는 하루도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제거해버리기 전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종과 그 아들, 즉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약속의 아들에게 주어질 몫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들만이 구원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포기하고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경고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함께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친히 말씀하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지 못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성취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처럼 혈통에 의해서나 율법주의자들처럼 행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그 언약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각자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언약의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